전도서 묵상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부터 이제 전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묵상 안내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시면 늘 시작할 때마다 이게 간단히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 아니면 학자분 있으신 써머리가 있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써머리 딱 읽으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묵상 안내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음이 동하시면 그 매일 성경에 있는 전도서 묵상 안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사실 그거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또 그분은 어떤 그분이 용광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에 해당되죠. 시가서 그리고 이제 시이고 이제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시가서가 조금 더 큰 어떤 틀이라면 이제 그 시가서 안에 이렇게 조금 작은 카테고리로 이제 지혜서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지혜서는 말 그대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가르치죠. 뭐 지혜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대요리 문답 공부하면서도 대요리 문답의 큰 두 축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우리 인생의 본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지혜서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은 어떤 것이지? 이런 어떤 지혜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도서, 한자로 하면 이제 저렇게 전할 전, 길도, 뭐 책서, 글서 이렇게 해서 도를 전하는 책이죠. 근데 이제 전도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는 사실 우리는 전도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서는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지혜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전도서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 전도서가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조금 익숙한 단어가 있죠. 에클레시아테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조금 익숙한 단어인데 이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이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불렀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뭐냐 그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이제 이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클레시아테스라는 단어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전도서가 코헬렛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코헬렛. 예, 코헬렛. 예, 코헬렛이 이제, 히브리어로 전도서를 이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코헬렛도 이 위에서 말씀드린 에클레시아와 마찬가지로 모으다, 부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관심은 이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코헬렛, 에클레시아테스 그리고 전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헬렛은 이 성경에서 이제 전도서에서만 사용된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코헬렛은 사실은 지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전도서 끝부분을 가시면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 95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제 9절에서 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할 때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요. 이 코헬렛이 하는 다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잠언을 많이 지었다.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코헬렛 지혜자가 하는 어떤 역할인데요. 사실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생각하고 연구.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많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는 생각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이 나에게 요구한 것, 남이 나에게 주입시킨 것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질문.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전도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 전도서는 읽기에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전도서는 덮어놓고 야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혼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거 괜찮아. 그런데 헛된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뒤통수를 탁 쳐요.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거 괜찮아. 그래서 막 살면 그런데 그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태클을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읽으셔야 이 전도서가 조금 소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읽으면 아 이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듦으로써 우리에게 일종의 목마름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 일으키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아까 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멋진 박진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가 멋진 삶인가? 뭐가 멋진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러나 또 인생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그런데 이 전도서에 표현대로라면 해 아래의 삶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뭐 이런저런 갈등도 많고요. 뭐 유혹도 많고요. 또 불합리함도 있고 뭐 부조리함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 어떤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지? 어떤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어떤 질문, 이런 어떤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만드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뭔가 이렇게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나 명예에 대한 목마름, 뭐 권력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처럼 정말 바른 목마름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코헬렛은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잠언할 때 이 잠자가 무슨 잠자입니까? 무슨 잠이었죠? 우리 잠언 묵상했었는데 바늘잠이죠. 바늘잠. 그러니까 바늘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찔러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전도서 코헬렛이 하는 거예요. 잠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잠 깨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썰렁했습니다. 네, 바늘 잠 계속해서 찔러서 우리를 일깨우는 건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잠 깨우는 것이 이 지혜서이겠다. 그리고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수집했다, 모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하죠. 이게 이제 코헬렛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지혜의 선생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자라고 계속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제 설교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을 모으고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설교자라고도 번역을 해놓았고 영어 성경에서도 뭐 교사, 티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프리처, 설교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누구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서를 누가 썼냐입니다. 저자가 누구냐예요.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나요? 전도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 이 전도자가 여러 토목 사업을 벌려요. 뭐 포도원저 짓고 뭐도 짓고 뭐도 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내가 돈이 많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첩첩도 내가 거느려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아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 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가? 잠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자신을 밝히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전도서를 읽으면 나보다 앞선 이보다 내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선 왕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잖아요. 아버지 다윗. 근데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더 나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전도자는 코헬렛은 자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전도자는 자신을 솔로몬인 것처럼 암시하지만 자신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명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솔로몬의 경험 속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한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솔로몬이야 라고는 얘기하지는 않고 솔로몬을 예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는 18개의 회상이 나와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살펴보는 거예요. 뭐 지혜가 뭐냐, 세상의 성공과 의미가 뭐냐,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뭐냐, 인간 수고의 의미는 뭐냐, 뭐 해서 뭐 한 18가지 정도의 어떤 토픽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에서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었고 1장 2절에서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인. 사람인이 다섯 번 반복되면 한번 웃고 가려고요. 너무 예, 이게 진지해지니까. 사람인이 다섯 번 반복되면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조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번역되는 거 아니고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라면 헤벨 하바리 아마리 코엘렛 헤벨 하바리 콜 하벨 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헤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73번, 이런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38번이 이 전도서에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압도적인 용례가 이 전도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벨의 원뜻은 숨, 하, 바람, 그리고 안개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을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헤벨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 헤벨보다 가벼우리로다. 잠언 21장 6절도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 헤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비슷한 어떤 모티프를 가지고 야고보서 4장 같은 경우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제 헤벨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사야 40장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뭔가 숨 같은 거죠. 뱉었는데 보이는데 금방 없어지는 바람 있는 것은 같은데 뭔가 잡을 수는 없는 안개 보여요. 그런데 흐릿하죠. 정확한 어떤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더덥다, 헛되다, 무상하다 이런 어떤 2차적인 의미가 이제 파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는데 다시 보니까 숨과 같고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있으면 내 인생 참 행복하겠지. 이게 있으면 내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 그건 헤벨, 숨, 바람, 안개 번역된 말로는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덧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1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 지혜가 많으면 법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됩니다. 제 애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화날 것 같은데 지혜가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뭔가 성공한 인생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 지혜, 지식이라는 것도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흐릿해지는 거죠. 열심히 내가 배우고 열심히 내가 공부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정말 지혜, 지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2장 1절 같은 경우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재미, 즐거움도 헛되다. 요즘에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재미인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즐거워야 되고 뭘 하더라도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 전도자가 나 다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인생 살아봤는데 그거 헛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대로 내게 뭔가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수고도 헛되. 네가 수고한다고 수고한 대로 다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돈인데 돈에 대해서도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헛되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은 중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조건 돈은 악하고 권력은 무조건 악하고 명예는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야기하죠.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인생을 다 달려가는데 그거 헛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전도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내게 생기면 사실 그 돈이 다 없어지잖아요. 돈을 정말 쓰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정말 인색하게 굴면서 수전노같이 돈을 모았는데 이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해질 거야, 이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거야 생각하면서 정말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어떤 큰 사고가 인생에 닥치면 그 돈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허무하다, 바람을 잡는 수고를 했다, 헤벨,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겠지 싶은데 이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미래를 인과응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매한 일이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 인과응보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니 100만 원의 어떤 효과가 내게 오겠지,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지겠지.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 전도서는 전통적인 시선을 벗어납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지 않아요? 의인은 형통하게 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런데 그거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막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금을 막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우매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실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거든요. 아픈 세상이에요. 원래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적으로 사실은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아등바등 거리지 않게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경주마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지혜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음을 대비해라. 인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9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계속해서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결국은 한 가지 일로 귀결되는데 한 운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데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우리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혜자가 보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여러분, 그리고 자, 9장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개똥밭에 굴러도 뭐죠? 이승이 났다라는 우리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개가, 개요 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에게 소망이 있대요. 산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유익이 아니고 그게 소망이 아니라 죽을 줄을 아는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그래 잘 됐어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어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유익, 살아있는 자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나 죽어. 여러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면 여러분들 다 집에 돌아가시겠죠. 자, 집에 돌아가서 씻고 자고 내일 또 장례식도 있으니까는 또 준비해서 나오고 출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수요 예배 끝나면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나의 죽음을 알고 나의 살날을 계수하는 데부터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곰곰이 내 죽는 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죽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로 결국 그 생각이 귀결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요, well dying,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안락사를 이제 용인하기도 하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아가시고 장례도 잘 치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 참 잘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well dying은 아픔 없이 죽는 것이 well dying이 아니고 사실은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잘 죽어야지가 아니라 잘 죽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 죽는 거예요. 결국 well-being이 well-dying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오늘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뭐지? 오늘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를 깨닫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기 전에는 이게 1순위였습니다. 이게 1순위였어요. 그런데 내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붙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고 음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죽음을 기억해 라는 라틴어입니다. 사실 이 말의 어떤 유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이제 로마 시대의 장군이 개선한 거예요.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을 때 칭송을 받을 때 한 노예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귓가에 메멘토 모리 너 죽어 너도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고 겸비한 것이죠.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 헤벨, 바람과 입김과 숨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마냥 미래를 대비하면서 아등바등 거리며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죽기 때문이죠. 죽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더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 대한 집중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쾌락주의로 몰고 가지 않아요. 어차피 죽으니까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런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YOLO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확 즐기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자.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 사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죽음을 내 일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다 하면서 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더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더 의미 있고 더 책임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0절에서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무슨 일을 얻든지 그거 열심히 감당해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심히 집이 새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우리가 묵상할 때도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권면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어떤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시니까 일할 필요 뭐가 있어.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끝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열심히 일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해라. 수고하고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우리를 쾌락주의로 몰고 가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이 허무주의로 우리를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뭘 하냐?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래 살다가 그냥 뭐 죽지. 이런 어떤 허무주의로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땀 흘려서 일해서 삶을 일구어야 합니다. 요행 바라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 다해 이렇게 전도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조금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아닙니다. 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위에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다.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공동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해 놓았죠. 혼자서 내 열심히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 진짜 그거 딱한데 헛된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1인 가구.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우선으로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분포도,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1인 가구가요, 전체의 40%예요. 2인이 23%, 3인이 17%, 4인이 18%. 2%가 남던데 5인이 2%인가 싶기도 하고, 저희 집.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1인이 거의 절반 가까이에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 어릴 때, 정상적인 가구 수를 몇 명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4인. 보통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했을 때 아빠, 엄마, 자녀 둘 이렇게 해서 4인 가정을 뭔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말도 틀린 거예요. 40%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혼밥 또는 뭐 혼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마시고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보면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밥 시켜 먹는 주문하는 어플을 보면 1인 메뉴 해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살면 뭘 시켜 먹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족발도 5만 원씩 시키면 어떻게 다 먹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1인 메뉴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팔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뭐 권리적 거리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혼자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래서 동아리 어플이 굉장히 활발돼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함께 밥 먹으실 분, 함께 조깅하실 분, 함께 영화 보실 분, 혼자 사는데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갈급함이 있는 거죠. 어울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거 아니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가정. 자, 전도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에 왜 제가 함께의 언더라인 쳐놨냐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죽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죽겠다, 당신 때문에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아내 때문에 죽고 아내 때문에 살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돕는 배필로 서로 관계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집중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울하고 침침하고 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 이게 조금 진지해지잖아요. 진지해지고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이제 깊어지는데 이 전도서는 즐겁게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7절에서도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웃고 열심히 노는 거를 주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막 인생 즐겁게 살면 음식도 먹으면서 와 맛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주일 어떻습니까? 주일. 주일은 언제나 거룩한 날이죠. 절제해야 하고 금욕해야 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왔어요. 중학교 때 주일에 축구했다고 전도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감히 주일에 축구를 한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겼어, 졌어. 이겼거든요. 그럼 봐줄게. 뭐지? 축구했다고 엄청 혼냈던 우리 마당에 노는 아이들 다 혼나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이지 않나요? 기독교는. 주일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아니라 사실 기쁨의 잔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즐거운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이 죽을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십자가 우리가 지고 살지만 십자가 통과하지만 결국은 부활, 승리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 조건을 두신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요거 하지 말고 하신 게 아니라 야 즐겨 누려 다 먹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먹지 말라는 거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으면서 뻘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뭐 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그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으면서 와 하나님 너무 맛있는 거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뇌하고 막 즐거움을 억누르고 좋아해도 좋아하지 못하는 뭐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즐김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먹을 때 믿음이 나오고요. 잘 때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녀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삼고를 보고 사람을 뽑았다 그래요. 뭐냐 삼고가.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고 이런 사람을 뽑았대요.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깨작깨작거리고 진짜 밥그릇 확 뺏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먹어도 막 인상 쓰면서 아이고 내가 뭐 그냥 죽기 싫어서 먹지 뭐 믿음이 좋은 건가요? 늘 막 우울해가지고 인상 막 쓰고 다니는 사람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말씀 묵상 중이야. 건들면 죽는다. 이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냐고. 염려와 걱정으로 두 발 쫙 뻗고 잠 못 자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쓰리고 잘 먹고.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는지 알겠어요. 쓰리고는 두 배입니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더라는 거죠. 막 매사에 너무 진지해가지고 막 대화도 잘 안 되고 옆에 가기 힘들고 가까이 하기 먼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잘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매력이 있어야죠. 매력이.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옷도 좀 사고 옷도 좀 빨고 나는 검소해야 돼. 가난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지 말고 산뜻하게 입고 다니고 머리에 향기름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향수겠죠.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 이렇게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로션도 잘 바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튀르키예에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장미 오일을 주시더라고요. 장미 오일. 아, 그거 좀 발라봐야 되겠다. 제 전도서 묵상하면서 적용. 장미 오일을 좀 발라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반성이 돼요. 반성이. 저도 사실 조금 이렇게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와 박목사님 되게 밝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꽃피 축제 중등부 꽃피 축제하면서 제가 만든 영상 때문에 막 어떻게 목사님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뭐 이렇게 느껴지고 사실 막 누가 건드는 거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게 사실 저는 즐겁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막 즐겁고 막 좋아하고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거 이런 거. 예전에 같이 계셨던 이제 이모 목사님이랑 이모 목사님 모상년 목사님이랑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분도 말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세 마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때? 밥 먹죠. 저녁 때? 갈게요. 퇴근.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도 저희 둘이 아무렇지 않아요. 말 많이 하는 게 더 힘들고 그런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쫙 제가 훑어보니까 우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중에도. 그런데 의복을 항상 희게 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시면서 매력을 드러내셔야죠. 그래서 옆에 하고 싶고 막 옆에 가면은 막 계속 막 비관적인 얘기하고 막 인생이 우울해지고 와, 저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쫙 빠져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기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뭐 그런 어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지혜. 자,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재해석해내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총 정리하는 것이 전도서가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전도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동을 건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이 잘 되는 것 아니고 악인이 망하는 것 아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도 이기는 것 아니고 뭐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 다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어떤 생각을 이제 깨트리는 거죠.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헤벨,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이거 살만한 세상이 아니네, 이 세상 진짜 엉망이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고 겸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 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러면서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고 계속해서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8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때, 하나는 부정적인 때. 한 절에 두 개는 긍정, 두 개는 부정, 이렇게 해서 2절부터 8절까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긍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낮과 밤이 있더라. 이게 인생이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경험하는 이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간의 어떤 주권자가, 그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사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죽고 싶어서 죽는 분 계세요? 사실은 인생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수동적.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많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부정적이니까 늘 부정적이고 긍정적이니까 늘 긍정적이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특별히 3장 11절을 보시면, 3장 없네요. 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950페이지. 자, 3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우리는 구분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늘 나쁜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했는데요. 낙을 보는 게 뭐냐면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본다라는 말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마냥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장 7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기억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좋을 때 마냥 좋아하는 것도, 부정할 때에 부정적일 때 마냥 슬퍼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히, 때로 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통과해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의미 있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없으면요, 항상 좋은 때만 찾고 항상 좋은 때만 감사하게 돼요.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충성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 그러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래도 못 살겠다, 저래도 못 살겠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며 살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구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좋고 나쁘고, 내가 느끼기에 좋고 나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경외. 전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내 인생을 다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이래 결국은 네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헛되나요? 인생이 얼마나 종잡을 수 없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지 않나요? 좋을 때 나쁠 때 다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나요? 그럴 때 이런 인생 뭐 살면 뭐하나? 아니고, 이런 인생 그냥 즐기다 가야지 가 아니고, 더 겸손하고 더 겸비하게,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